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팔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찬양을 찾아와 주신 엄지아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한 주 동안 샬롬의 은혜가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전 생애를 관통하는 진리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기둥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찬양을 통해 그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었는데요. 지아자매님이 가사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분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초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한 지 오래됐지만 요즘도 가끔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울 때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아마 북조선에 계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 맘찬 가족분들이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는 은혜의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방금 들었던 곡에서도 고백하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어쩌면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처럼 바라보며 사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것, 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 속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목적지도 없이 떠났죠.
맞아요. 약속의 자손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현실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북조선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에요.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소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고백하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아자매님, 소망이 뭘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소망일까요?
오,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의 힘인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앞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며 그 빛은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또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에 소망은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믿으며 소망을 주께 두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은 어떤 것이었죠?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천사의 말도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이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정말 어렵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 알 수 있는 존재는 엄마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부모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랑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고 헌신이며 용서이고 기다림이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결단, 나보다 남을 위한 헌신, 그리고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다 담은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닮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잘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사랑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겠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다는 말이 참 따뜻하죠. 흔들려도 무너져도 상처 입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있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랑할 힘이 없다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 잘 서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듣기 전에 가사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 위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소망은 내일을 견디게 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를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주소망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소망입니다.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된 이유 두 번째인 그의 낮아지심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기 위함에서다라는 것에서부터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장사되어야 할 존재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자신이죠. 장사됨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면서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심으로 우리가 자초한 그 치욕을 당신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체가 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분인데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세 번째 이유로는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장사 되심을 통해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덤이 없고 다시 생명회로 부활하기까지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처소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번째 이유는 그의 부활하심을 볼 때 자신의 몸으로 죽음을 진정 이기셨다는 사실과 또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던져버리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그분의 부활하심이 사람의 상상이나 꾸며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진정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주 밝히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장사가 될 것이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나 죄로부터 벗어나 쉬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사도신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요나의 모형과 진리가 일치하도록 하며 또한 메시아의 장사되심과 관계되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잖아 라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42문으로 넘어갔었어요.
네, 42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 어떤 이는 죽을 필요가 없다. 만일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범죄에 대해 이중의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사실 반론과 같은 내용이죠. 성경적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예, 우리의 육체적 죽음은 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는데도 우리가 또 죽는 그 죽음은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음에 대해 교훈하는 것이고 또 죄가 얼마나 위중하며 악한지에 대해 교훈하는 것이고 죄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이고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었어요.
네, 그것에 대한 반론은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우리에게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죽음도 당연히 제거되어야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42문의 내용과 뭐 비슷하긴 한데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결과도 당연히 제거되죠. 어떤 것이든 문제는 죽음의 원인인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고 사해진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 안의 죄 때문에.
네, 결국 이런 반론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서 죄책이 제거되긴 했지만 죄 그 자체는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거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나요?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42문을 짧게 마치고 43문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43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 또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열매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들은 우리의 구속에 구원의 역사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본 유익은 무엇이었죠?
네, 제일 먼저 살펴본 유익은 죄사함이라고도 불리는 칭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렇죠.
죄인을 형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이 두 번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에게는 동일한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원죄와 자범죄, 자기죄와 부자기죄까지 아무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칭의 또는 죄사함이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형벌의 악과 죄책의 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유익은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중생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물론이고 죄의 제거와 성령을 공로로 얻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심,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벌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얻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얻었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43문을 계속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문 질문.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는 또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답은요.
그분의 공로의 효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되고 장사되어서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사로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유익을 받습니다.
네, 새로운 공부네요. 지금부터 앞에서 살펴봤듯이 지난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익 두 가지를 알아봤었습니다. 한 가지 유익이 더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칭의와 중생의 동인,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동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뭐 풀어서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칭의와 중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 도대체 무엇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그런 유익을 주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과연 무엇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칭의와 중생을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첫째, 하나님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관련한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죠.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칭의죠. 또 당신과 이제는 화목한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베푸시고 우리 속에 그의 형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을 움직인 원인이 뭐냐 이거죠. 뭐라고 아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공로와 죽으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죽으심이 막 움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인 것 말고도 또 움직인 게 있어요.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건 역시 관련하는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성령을 획득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존귀를 돌리는 삶을 정말 살고 싶다, 이렇게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걸 믿음으로써 나 자신에게 이걸 적용시켰다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야겠다 이런 네, 열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또한 그것은 자기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기꺼이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적용시키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천천히 일어날 수는 있고 조금씩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중생에 관한 반론 하나를 살펴보죠. 우리 주소망 자매님 읽어주실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중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은 어찌 된 것인가?
뭐 간단히 말하면 성도의 중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의 결과다라는 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언뜻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중생하게 했다.
그렇긴 하죠?
네.
바른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모두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로에 관해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중생을 벌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아, 그 다음은 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써 중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맞나요, 목사님?
아, 정확합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몇 주 뒤에 부활에 관해 배워갈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훌륭하세요. 자, 지난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 두 가지를 알아봤었죠. 첫 번째 유익은 칭의 또는 죄사함이었고 두 번째는 중생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 같은가요? 예, 세 번째 유익은 영생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문을 마쳤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죠?
네, 그것은 그가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당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벌어놓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43문을 마치고요. 짧았네요. 44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 질문.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은요?
내가 크나큰 시험을 받을 때에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그 내내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지옥의 괴로움을 친히 당하심으로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이로써 전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사도신경을 처음 배우고 암송할 때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잘못 인쇄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게 뭐지? 충격을 받으시거나 잘못 생각하시거나 또 뭔가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관한 공부입니다.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사도신경의 이 조목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해요. 먼저는 그곳의 의미가 뭐지? 무슨 말인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그것의 용도 혹은 뭐 목적,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구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지? 또 이게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마 저같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랬군요. 소망자매님.
네.
아마도 자매님이나 그런 지체들에게 아주 굉장히 큰 유익. 확실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4문이.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셨고를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 그러니까 한자 말인데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렇게 네 글자로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먼저 성경이 지옥이라고 했을 때, 아,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고 지옥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이 시작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건 크게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알아보죠. 먼저는 지옥하면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창세기 4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 순간에 한 말이죠. 뭐라고 해요? 만일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치면 내 막둥이 아들 나는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간다. 이 스올은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 막내 아들 죽으면 나도 죽어. 나도 끝나. 내 인생 이제 없어. 무덤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고. 너무 슬퍼서 죽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지옥의 의미인 거예요. 시편 16편 10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와, 여기서도 스올을 무덤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옥에 버릴 리는 없고 우리 성도를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을 허락하신다, 죽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지옥의 두 번째 의미는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지옥입니다. 뭐 이것과 관련한 대표적인 구절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아멘.
부자가 뜨거운 불에 고통당하던 그곳. 한글 성경에는 앞에서 음부라고 번역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지옥은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이 있게 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지옥의 의미인 셈이에요. 자, 지옥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지극히 심한 괴로움과 고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의미로 사용된 성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스올의 고통이라는 것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너무 심한 고통? 뭐 그런 거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찬송시가 사무엘 2장에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네. 지옥에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지옥에도 내리게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신다. 이거 만약에 그냥 지옥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뭐겠어요? 큰 고통도 주시고 건져서 큰 기쁨도 주신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고에서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지옥의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과연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봐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도신경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라고 했으니까 지옥에 내려가셨고 에서 지옥은 무덤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요.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고 라는 조문이 나오기 전에 조금 앞에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건 다른 말로 무덤에 묻히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지옥에 내려가셨고를, 그러니까 이걸 무덤에 내려가셨고라고 또다시 두 번이나 겹쳐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지옥을 무덤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옥은 무덤이 아니다는 거니까 목사님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두 번 사용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군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소망자매님께서 아주 훌륭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기 누가 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야, 저기 사람 온다. 아, 저 사람은 내 친구네. 예. 저기 오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 두 번이나 저 사람은 내 친구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어떤가요? 뒤로 갈수록 자세하죠.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덜 명확한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저 사람 해놓고서 내 친구 이렇게 뒤에 가서는 아주 명확해졌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사실이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할 경우에 그 나중에 오는 설명이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또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때요? 만일 소망자매님 이야기하신 대로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썼다. 그렇게 생각해보고서 자 그러면 장사 지낸 바 되사 지옥에 데려가셨고 자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무덤에 묻히고 죽으셨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뭐예요?
그건 당연히 장사 지낸 바 되사라는 표현이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 지옥에 내려가셨고 해서 지옥을 무덤이라는 의미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표현법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죽으셨다를 강조하기 위해 두 번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뒤로 갈수록 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죽음을 장사 지낸 바 이것처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뒤에 가서 지옥에 내려가셨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해야 되니까 뭔가 중복해서 사용할 때의 표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지옥에 내려가셨고를 지옥의 세 가지 의미 중 하나인 죽으셨다. 이곳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제43문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셨고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망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